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3절부터 34장 3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나의 앞에 자식들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그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마침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의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외삼촌과의 위기가 있었지만 미스바에서 평화롭게 조약을 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형이 그동안 자기에 대한 화가 누그러졌는지 아니면 그것이 더 분노로 발달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 가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그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언약의 땅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자들이 군대와 같이 많았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자 또 동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은 목자 출신이자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에게 무려 580마리의 짐승의 선물을 보내고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짐승과 가족들을 다 얍복여우를 건너가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언제나 개별적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느라 하나님의 전화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벨 소리로 또 다양한 컬러링으로 우리에게 전화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동으로 그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의 떨림으로 우리에게 전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있게 한다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내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이 야곱, 즉 발꿈치를 잡았다인데 그것은 그의 사기꾼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그 말에도 발목을 잡다 또는 발목을 잡히다라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꽉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다, 남에게 단서나 약점을 잡히다의 뜻입니다. 제가 걸음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제 발목을 잡으면 저는 앞으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넘어지게 했고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되게 했고 삼촌 라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던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의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셨던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이 져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야곱에게도 아주 큰 충격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게 하면서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야곱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싸웠기 때문에 그의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땅바닥에 뒹굴었다면 그의 몸과 옷은 온통 먼지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팔이나 다리에 상처가 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머릿속에는 야곱을 뺀질이의 최상급으로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마보이에 자기와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이고 사기쳤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있었는데 만난 동생의 모습은 전혀 그러하지가 못했습니다. 야곱은 지금으로 하면 휠체어를 타거나 적어도 목발을 짚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거의 기다시피 하며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주의 사자와 뒹굴며 씨름하다 왔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형에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어머니에게서 출생했습니다. 또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같이 장난치며 성장했습니다. 에서에게 형제의 애가 솟구치고 연민의 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야곱이 건강한 모습으로 왔더라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가족들을 인사시키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기도 재산이 많다며 사양을 했습니다. 야곱은 극구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33장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 장면만 보면 꼭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의좋은 형제 그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두 코미디언이 그 라면을 선전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랬던 것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별을 거둬들인 두 형제가 있었는데 거둬들이고 나니까 형이 생각하니까 동생은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볏집단에서 일부분을 떼서 동생의 볏집단에 갖다 놨습니다. 또 동생이 생각하니까 형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식량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볏집단에서 형 볏집단에게로 또 갖다 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볏집단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며칠 그렇게 반복되다가 마침내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두 형제는 들녘 한 중간에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결코 형님을 전원 다리의 모습으로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최상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훗날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옥살이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제왕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가장 많은 또 유일한 방법은 사울 왕에게서부터 도망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신하와 임금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잡아 죽이겠다고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처절했으면 전에 전쟁을 치렀던 적국으로 가서 거기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린 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증인을 세우시는데 예수님 가장 반대편에서 있던 바울을 들어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 호의적이고 주님께 배우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있었던 사람을 불러 세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수없는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받았던 대접의 대부분은 수모와 멸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냈던 여러 편지들도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잘 되어서 보냈던 것이 아니라 잘 안 돼서 보냈던 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들을 성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편지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대속의 죽으심,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때때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루만짐인지 모릅니다.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와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건져 올리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다님의 고달픔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과 같이 진리를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조롱이 있다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이루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야곱의 반응을 33장 13절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는 자기와 함께 온 400명의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짐승은 새끼가 있어서 빨리 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어린 자녀가 있어서 빨리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천천히 가겠으니 형님이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였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도망칠 때 500km가 넘는 거리를 단 10일 만에 도망을 갔습니다. 또 형님을 뒤따라 가겠다고 하고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형과의 화해는 이루었지만 아직은 형님을 완전히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렇다면 몇 사람만 내가 남겨두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야곱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에서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야곱도 자기의 길을 갔는데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장막을 치고는 그곳을 그 막들, 막 여러 막이 있다고 해서 막들이라는 의미의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후의 일을 33장 18절에서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마침내 숫곳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그러니까 키로수로는 48키로 정도 떨어진 세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 베크시타, 그 백냥을 주고 밭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보면 그런 고백들이 나올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인생의 진창 속을 걸을 때는 반석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 적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나의 요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를 때에는 나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적들의 화살이 또 창 칼이 다가올 때는 방패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시를 고백하면서 전부 나의 하나님, 나의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야곱은 비록 그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원치 않는 집을 떠나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던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또 자기보다 더 계략적인 외삼촌을 만나서 7년 동안 일해 주고도 자기가 원했던 여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고 또 자기가 원했던 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10번이나 자기가 받은 봉급이 자기의 일했던 것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평생의 짐이자 숙제로 남아있던 에서 형을 만나야 했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마치 그 어떤 여성이 멀리 예수 안 믿는 시집 곳에 시집을 가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몰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다가 혹시 예배당을 가더라도 그 설교만 듣고 몰래 빠져나와야 하는 생활들을 수년 동안 하다가 마침내 수년 만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예배당에 앉아서 원도 없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그 속치겠습니까? 지금 다윗 그 야곱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의 가장 주된 그 이야기는 그 두 사람, 그 형 에서와 삼촌 라반과의 갈등과 그것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것이 이제 33장에서 끝이 나고 34장부터는 야곱의 인생 후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이 34장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겪었던 불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세겜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상당한 기간이 있은 후의 일로 여겨집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레아가 세겜 지방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 동양 여자들의 그 화려한 옷을 보러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는 그냥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도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장을 보러 가다, 예배 보러 가다입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시장에 구경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도 건물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다를 visit, 방문하다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나가 그날 하루 처음 나갔던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은 디나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겜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디나 역시 조심해야 했습니다. 범죄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범죄는, 죄는 오랫동안 잠복기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것이 침범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다고 해서 도박 중독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밤새도록 정말 기절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독이 되고 나면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자기가 중독된 그것이 자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덜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을 잘 살펴야 합니다. 경찰들과 같이 노는 것보다 도둑과 같이 노는 것이 훨씬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과 그 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추장이 손자에게 그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도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추장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속에는 두 늑대의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평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놈이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아주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우리의 인생들 앞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영향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디나를 성폭행한 사람은 그 지방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도 세겜이고 그곳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이름도 세겜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합정동에는 그 채부자의 땅을 밟지 않고는 열 걸음도 못 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채부자의 영향력은 합정동에서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부자 이름이 최합정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겜은 일시적으로 솟구치는 욕정을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지만 그에게는 그 디나를 향한 그 사모의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은 아버지이면서도 그 소식을 듣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듣고 달려가서 슬퍼하고 분노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불량배에게 맞아서 피가 날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상처가 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금방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아프긴 해도 아무입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도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다릅니다. 상처가 속으로 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몸의 상처가 다 나아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더 화가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상처로 남을 때 고통은 훨씬 더 커집니다. 세겜의 아버지 그 하몰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이 1번이고 결혼하는 것이 2번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 3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은 한 몸이 된 것이 1번이고 이제 결혼해서 2번을 하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서를 거꾸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절차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나 큰 도전은 항상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습니다. 하몰의 제안은 아주 파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세겜과 디나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재산도 축적할 수 있고 내국인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탕발림이고 술책입니다. 그것은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몰에 있어서 아들 세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고대의 결혼에는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겜은 자신이 이미 일을 저질렀으니 자신이 본래 주어야 했던 지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해도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야곱의 아들들의 머릿속에는 동생의 결혼이 아니라 복수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이곳에서는 이방인이지만 지금 칼자루를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 아들들의 제안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들인데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한 민족처럼 살 수 있지만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가겠습니다의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와 그 의미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갚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개를 그 공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를 하고 안식일을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하고 할례는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할례를 받기만 하면 세겐 사람들도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 하몰과 세겜은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같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겜 지방 사람들은 하몰과 그 세겜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나이든 남자들이 아무런 마취도 하지 않고 할례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하몰의 말에 모두 다 동의한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이해한 그 받아들인 것은 하몰의 말 중에서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였을 것입니다. 비록 며칠간의 고통만 잘 참아내면 그 야곱이 가진 그 거부 많은 재산이 우리 성읍의 것이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여기서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 즉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십시오라고 말을 했지만 성읍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너희에게 틀림없이 이익이 있을 거야. 이것이 훨씬 너희들에게 더 나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원한 이익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것을 주지만 세상은 좋은 것은 아낌없이 빼앗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겐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성인이 할례를 받으면 3일째가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거동도 잘하지 못하는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들은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디나 역시 그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를 가진 그 두 오빠가 동네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원수를 갚고 싶었다고 해도 갚으려면 세겜에게만, 더 확대해도 세겜 집안 사람들이 전부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을 남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도 잡아오고 재산도 빼앗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잡아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일을 잔인하게 했는지 그 뒷장인 35장 5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을 떠날 때 주변의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야곱 일행이 두려워서 접근을 하지 못했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인 존재라고 해도 분노가 그를 사로잡으면 분노가 그를 통제하게 됩니다. 흔히 남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됩니까? 무슨 큰일 때문인가요? 그 다른 사람이 되는 이유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두 길이 한 곳에 모여서 병목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한 대씩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저 차가 두 대 연달아 갔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두 차선에 나란히 서 있는데 앞차 그 앞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해서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조금 지나면 다 만나는데. 그것보다 가장 못 참는 것은 자기보다 작은, 자기가 운전하는 차보다 작은 차가 자기를 앞질러서 추월했다는 겁니다. 다시 추월할 때까지 쫓아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아들들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의 반응을 30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고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외면하고 오직 관심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30절에 나, 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야곱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단을 쌓고 그곳 그 단의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을지라도 그의 신앙은 아직 공사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야고보의 신앙에 굉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5장에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복수를 할 때는 당한 만큼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작살을 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낸 지 2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다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야곱은 그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야곱은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곳에 웅장한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제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그러니까 처음 땅끝을 돌아서 처음의 땅끝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로 돌아가다가 지금 세겜에 머물러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세겜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몰이 그 야곱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랑 여기서 잘 어울려 지내봅시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잘 따라야지, 세상의 흐름을 잘 알아야지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땅도 사는 것 아닙니까? 또 승진도 하고 진학도 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본능은 이러한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실제로 세겜은 그 경치와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매일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있기만 하면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문화 누리며 살고 적당하게 돈 벌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곳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던가요?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으시던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성가 중에 가장 긴 그 노래의 그 가사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기를 원해요. 때론 남녘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은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성장시키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철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히 바라보세요.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더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병든 자아는 끊임없이 세상과 어울려 지내며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도 언제나 매력적인 것으로, 내가 정신이 팔려서 주체할 수 없어 하는 것으로 다가와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최면을 당하곤 합니다. 진리의 언저리와 가장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세겜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베델을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